성도님들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지난 주일서부터 쭉 살펴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1월달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교회 표어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대하고 또 특히나 이 서신서 부분을 읽어갈 때 우리가 많이 읽게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읽으신 다음에 어떤 것이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성도님, 베드로전서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가장 강하게 마음속에 남으십니까? 베드로전서 이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요즘에는 또 뭐 인터넷 통해 가지고 공부도 많이 스스로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많이 원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머티리얼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베드로 전서를 이 베드로 서신을 받았던 베드로와 함께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처지가 매우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2023년들을 맞이하면서 2020년보다는 나은데 팬데믹이 시작하던 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좀 안정이 되고 팬데믹은 이제 그냥 지나가는 어떤 에피데믹으로 이제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런 emergency 위기 상황에 어떤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미 정부에서 강거리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해요. 지나가는 그런 일이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은 어떠세요? 요즘에 계란값이 어떤가요? 아주 구체적인 얘기로 참 많이 올랐죠. 계란 한 줄 사는 값이 너무도 달라졌어요. 그만큼 우리 피부로 절감합니다. 그 계란값이 왜 올랐지 이렇게 그러다가 묻다 보니까 뭐 또 트랜스포테이션이 안 된대 이 문제가 나와요. 운송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전체 어떤 우리 생활 가계부의 사정이 참 이렇게 더욱더 좀 힘들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 생활 전반에 걸쳐서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교육의 내용 그리고 건강의 그런 문제 뭐 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스트레스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와 그 엄청난 그런 2020년에 어떤 그런 그 COVID-19으로 인한 팬데믹이고 중국은 지금도 막 지금 얼마나 죽었는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슬슬 흘러나오고 뭐 그런 상황이 있고 또 2023년도에는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이 food 크라이시스가 올지 모른다. 이 음식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런 얘기들이 자꾸만 나오는데 참 마음이 흉흉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참 놀랍게도 그와 같은 일들은 한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 전에도 그보다 훨씬 더 거센 삶의 풍랑이 믿는 사람들에게 닥쳤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실은 그 엄청난 그런 풍랑이 닥치는 일을 바로 앞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 이 서신을 받아보던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인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커다란 일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커다란 어떤 그런 그 위기 속에 들어오는 가운데 사람들은 살아왔는데 그래서 참 놀랍게도 위기만 있으면은 크리스천들은 참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잘 맞춰가지고 가면은 그래도 좀 위기모면하고 필요를 채우고 뭐 이런 것 같은데 크리스천들은 어떤 그렇게 그냥 세상의 흐름 따라서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안 갔던 것이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시는 바로 그 원리에 대한 방식 그것만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랜 동안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그런 여러 가지 학대와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더 번성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더욱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그리고 삶을 새롭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헌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힘과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끌고 많은 무리들 대중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건전히 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크리스천의 삶을 다스리는 힘은 이 세상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주관을 하시고 교회에 지체된 사람들을 붙들어 가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대어 간 거는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대체 무엇을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또한 그와 같은 어려운 그런 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인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베드로전서의 내용입니다. 엄청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이요, 성경학자들도 얘기할 때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 막 어떤 그런 내용이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진 것 같아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리버럴한 그런 성경학자들은 아 베드로가 워낙 좀 배운 것도 없고 이렇게 부산한 그런 성격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내용을 보는데 매우 실제적인 그런 삶을 얘기를 하는데 그냥 실제적인 삶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는 성경의 깊은 원리의 이 배경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살펴보면 매우 매우 중요한 것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말씀의 키포인트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보낸 이 서신을 받고 그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소망이 생겼어요. Hope.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별명은 딱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은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서신, 그게 베드로 전서예요. 그래서 the letter of hope, the epistle of hop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ope. 성도님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도 우리가 소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영원한 유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바벨론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거기서 이어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이 성도의 신앙을 쉽게 만듭니다. 크리스천의 신앙을 쉽게 만들어요. 열정을 도둑질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신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마음먹어야 하고 무엇을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지 마음먹고 행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서부터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기 읽었는데요. 13절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자, 이 성경 말씀은 그냥 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평이한 것 같잖아요. 그럼 한번 좀 생각을 좀 이렇게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보실 때 이 부분에 말씀 보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예수가 다시 오는 일을 끝까지 바라고 있으라 이런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그런 말씀들이 23절에 출발해요. 시작이에요. 마치 베드로 사도와 우리가 마주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 사도와 내가 이제 마주 앉아 있어요, 우리가. 그럼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할 건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 베드로 사도가, 제가 베드로 사도 앞에 앉아 있었다면은 이 얘기를 할 때 제 두 손을 덥석 잡았을 것 같아요. 두 손을 꽉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 차리고 예수 오실 것을 끝까지 바라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성도님 그걸 느끼십니까?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이 말은요, 이 성경에서 이 사용한 그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원래 의미가 있냐면은 긴 옷자락을 움켜쥔다는 뜻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지금 예수님 당시, 베드로 당시에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그 의상을 떠올려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그냥 딱 간단하게 바지 또 윗도리 이렇게 안 돼 있었죠. 그냥 길다란 그런 외투가 이제 거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입고 다니다가 뭔가 한참 일을 하고 빨리 뛰거나 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때는 이 치렁치렁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긴 외투를 잡아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허리띠가 있는데 허리 질끈 맨 허리띠에다가 찍 끼는 거예요, 속에다. 그러면은 다리가 움직이겠죠. 그리고 뭐 일을 할 때 걸리적거리지 않겠죠. 지금 그런 얘기예요. 긴 옷자락을 신속한 움직임을 위해서 긴 옷자락을 여미듯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생각을, 그 마음의 생각을 잘 고정시키라 하는 말이에요. 잘 고정시켜라. 지금도 한국에서 저 그런 모습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김장철에 어머니들 그 김장하실 때 어떤가요? 시골 같은데 특히 치맛자락으로 이렇게 있지만은 그냥 이 다라 같은 거 가져오고 뭐 이렇게 일을 할 때 그다음에 조금 치마 긴 치마를 쫙 묶어가지고 옆에다 질끈 허리 춤에다 끼고 그다음에 막 일을 하고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생각을 고정시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진짜 그런데 저 이게 뭐 신속한 움직임을 위해 가지고 뭔가 금방 뭐를 하라고 할 뜻하게 얘기를 하다가 이 생각을 고정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출발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보다 생각을 먼저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돌보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신앙생활은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냥 뭐 일하다가 배워가지고 신앙이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보다도 그 모든 것의 출발인 생각이 담고 있어야 할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 생각의 내용은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심에 모든 생각을 고정시키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교회가 섰잖아요. 성도들이 있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심에 모든 생각을 고정하고 있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참 어려움이 막 닥쳐오고 무슨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런 얘기를 막 듣고 마음이 급한데, 그렇다면은 사실은 다른 어떤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오히려, 베드로 사도의 어떤 그런 원래 성격은 좀 그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생각부터 붙들라는 거예요. 어디에 붙들려 있어야 하냐면은 예수께서 다시 오심에, 2023년도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고 변화, 급변하는 얘기, 뭐 경제적인 문제, 어떤 금융적인 문제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심에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도님들 요즘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생각 요즘에 하고 계십니까? 별로 안 하실걸요. 일이 많아질수록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은 오시면 오시는 거고 난 지금 할 일이 많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제일 바쁠 때, 제일 위기감이 있을 때 그때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심에 모든 생각을 고정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바벨론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이 베드로전서 이 부분을 보시면서 혹시 이 13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밑줄 친 분 계세요?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밑줄 쳤나고. 안 치셨으면 좀 밑줄 좀 치세요. 이런 말씀은 좀 밑줄 치고 성경을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꼭 밑줄 치십시오. 이렇듯 생각은, 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듯 생각은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 생각에서 이제 나오는 생활, 크리스천의 생활은 무엇이 돼야 할까요?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생각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생활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누군가 아직 예수님, 크리스천으로 사는 삶이 뭔지, 도대체 예수 믿고 사는 크리스천의 삶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성도님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삶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동시에 믿고 믿는 바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삶, 우리의 삶,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이게 Christian living이에요. 그래서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하고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나오는데 그 생활을 뭐라고 하냐면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거룩한 삶은 이 14절에 얘기해도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 따라, 즉 예전에 그냥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고 세상 풍속대로 살던 그와 같은 식의 삶이 아니고 바뀐 삶인데요. 15절, 16절에 말씀대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이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의 이 거룩한 삶은요, 세상 문화와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따르지 않으면 그럼 뭘 따라 사는가? 예수님 하신 말씀 원리를 생각하고 따라서 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 이유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셨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거룩한 삶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하기오스라는 성경 원어예요. 하기오스, 사실은 하기오스로 또 다른 말을 하는데 또 다른 그 단어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성도예요. 성도님 그러잖아요. 이게 하기오스예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특정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되었다 하는 것이 하기오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 하는 얘기는 거룩하게 살라 세상 풍조와 구별되어 하나님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되어 이 세상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사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 하는 게 그렇게 복된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어떤 그 교회, 한 교회 이제 요즘에 이렇게 좀 여러 소식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한 교회에서 이제 온 소식을 이제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한 평생 장로로, 권사로, 이제 장로계 얘기예요. 했던 분들이 이제 장례가 있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이제 나오냐면은 암흑의 성도, 그리고 괄호 안에 섬겼던 그런 그 직함, 그걸 해놓은 거예요. 성도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성도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이렇듯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깊이 배어져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생각하라 하신 것 생각하고 실행하라 하시는 것 실행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크리스찬 모임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으면요, 우리 마음 먹는 게 중요한데,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로 마음 먹으면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로 마음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기도해도 내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마음 먹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아무리 봐도,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뜻이 나에게 유레카로 들어오질 않아요. 문제는 내가 먼저 거룩한 삶을 내가 살기로 마음먹고 있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 말고도 바울 사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그 뜻이 어떻게 분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냐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먹으면, 사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죠? 다른 말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뜻을 좀 알아라, 내 뜻을 알아,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휴, 네가 세상에 뜻이 있는데 내 뜻이 무슨 너에게 소용이 있느냐?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하는데 나는 자꾸만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 먹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마음 먹어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나도 그렇게 거룩한 자녀로 살겠다고 마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저들이 보게 되는 건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이 원리들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아는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 부분에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삶이 남기는 결과가 영원함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라. 우리 인생 사는 게 그냥 이 세상 살다가 끝나지 라고 생각하는 세상 풍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다르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인생이, 야, 그런 삶이 아니구나, 영원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남기는 결과가 나의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또한 다른 사람의 인생도 영원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영원한 삶으로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치며 사는 그 일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엄청난 삶이에요. 우리 각자의 인생은. 삶이 남기는 결과가 영원함을 알고 그와 같은 비중을 알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죠. 되는 대로 살고 뭐 하루 24시간 지나가면 내일은 오는 거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세상은 겉모양이 다 그냥 그거로 자기가 다 그 모양으로 생각하잖아요. 속의 내용은 누가 알아?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요.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매우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면은요, 종종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좀 열심히 살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좋은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도 부족한데 동기를 주려면은 좀 격려해줘야 할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17절 보면 어때요? 아주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지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시면 어때요? 아주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그런 말씀도 많지만 그러나 매우 부정적으로 경계하는 말씀도 참 많아요. 우리는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생각하기 쉽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러나 여기서 지금 하는 말씀 뭐예요? 부정적인 차원으로도 사람들이 동기를 지니도록 함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자, 그렇다고 하나님 심판주야 그렇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자비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좋으신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아들조차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더 오픈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지켜주시기를 어느 일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또한 심판주가 되어주시는 것이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엉뚱한 기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심판주가 되시고 나의 인생도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심을 지니고 이 세상 사는 동안의 삶을 베드로 사도는 계속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7절에서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나그네 삶. 예. 나그네. 이 세상. 그런데 제가 이 거룩한 삶을 위한 세 원리 중에 보시면 삶이 남기는 결과가 나그네 인생이니까 지나갈 것을 알고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삶이 남기는 결과가 영원한 것이지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나그네 삶이 영원하다고? 네, 내가 나그네 삶을 사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3년도를 살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그런 인생 연한을 살아갈 텐데 그 나그네 인생이 영원한 것을 남겨요. 영원한 것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매우 의도적으로 그것을 생각하도록 20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죠. 삼위의 하나님,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 앞에 내용을 보면 19절에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어떤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것을 언제 아셨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까지 살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살고 있는 중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그게 한계예요. 우리가 살았던 어떤 지역들이 있죠. 어떤 나라들이 있죠. 이사도 하고 뭐 이사도 가고 이러면서 살아요. 그게 우리는 한계예요. 인생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예요. 역사였던 한 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걸 다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주후 32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우리 인류 역사 속의 한 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때요? 언제 아셨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있어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때 우리는 막 과거에 뭐든 일을 했고 현재는 지금 이렇고 작년은 아직 몰라가지고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때요? 이미 영원으로 소속이 되어버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 살다가 천국 가면 뭐 그때 또 그 시간이 또 흘러가겠지. 아닙니다.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의 인생으로 남기는 결과, 그게 영원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소중하게 압니다. 또 나의 인생의 가치가 소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가치도 소중한 거예요.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런 걸 아나요? 모르죠. 그냥 세상은 뭐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채워가면서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열정을 조정하게 하시는 그 일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원한 것을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그 기록을 생각을 해보시면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잘 보시면 있다라고 했어요. 내가 있었다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요? 아니 과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이면 과거잖아요. 사람들이 볼 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과거의 사건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있다. 모든 것이 주님 앞에는 한 순간에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당신이 지금 시운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봤다 그러고 죽어 마땅해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진리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매장돼버리고 죽어 마땅한 그런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를 믿게 된 그것도 은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이 그런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도 그런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고 우리도 그렇게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같이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삶,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 예수가 왕된 그 삶을 나는 오늘도 나그네 인생 살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짧은 구절이지만 엄청난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라 얘기하지만 그냥 살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가 막히게 성경의 깊은 원리를 착착착착 붙여가지고 얘기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사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씀이고, 특히나 이것이 적용이 돼야 되는 때는 참으로 어려운 때를 앞두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결국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준비하라, 마음 단단히 먹고 정신 차리고 얘기하고 나서 한 2, 3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네로 황제가 핍박을 시작을 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순교했어요. 그때 그냥 얘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포프런트 라인에 있다가 그렇게 순교했어요. 바울 사도도 그때 순교했어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건 뭐죠? 그들의 삶에 남기는 결과가 영원함을 알기에,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살아갔던 거예요. 함부로 방종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주 대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말씀 속에 우리가 보게 되는 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단 한 가지는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영원한 자원을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를 형성해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22절에 보면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해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찬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23절 뭐 이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수 있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서 또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사라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게 말씀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 끝이는데 이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육신에 어떤 자아의 문제, 부족한 문제, 그것들은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영원한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영원한 날에서 영원히 함께할 형제 자매로서 알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도 배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를 형성해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가장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 그냥 자기 알아서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근데 그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천국 가면은 나 더 잘 사랑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 천국 가면 잘 사랑하겠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천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아라는 문제가, 에고라는 문제가 지금 벗어버릴 테니까 말이죠. 우리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게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의 영이 완전히 다른 그런 상태가 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계속 이기도록 말씀이 주어졌고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쓸 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영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워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어려워도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아, 이 세상을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은 새롭게 해볼게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2023년도부터 우리 좀 더욱더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힘써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전한 사랑은 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런 사랑을 생각하고 수고하는 그 헌신이 영원한 결실이 되어 남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경건한 삶을 위한 훈련에 항상 힘쓰라. 이게 바로 이어지는 2절부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로 간의 관계, 사랑,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말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러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할 때 그걸 가로막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이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시키는 대표적인 것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말 잘해야 되는 것이죠. 생각 잘 먹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 먹고 말 잘하고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1절에.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구원에 이르라는 말은 뭐죠? 구원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닮아가는 그 삶을 함께 나눠가는 것, 그 삶이 깊어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 무르익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요? 이 젖은 뭘까요? 이 젖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바울은 너희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밖에 안 돼 있으니 단단한 친구를 먹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젖이 아니에요. 이거는 순수하고 신령한 젖으로서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훈련들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만이 아니에요. 말씀도 포함이 되죠. 그죠? 말씀도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말씀 연구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지만 그보다 더 폭넓은 뜻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훈련들이에요. 그 훈련에 항상 그리워하라, 항상 힘쓰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같이, 그 풍류에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춤추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있고 이런 이 경건하고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연구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드리고 공동체에 연결이 되어 섬기고 이 모든 거룩한 삶을 위한 훈련들 이게 순수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이렇게 이 경건한 삶의 훈련을 항상 힘쓰면서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살아요. 망령된 것을 보면서 마음이 허무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살아요. 그 히브리서의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한다. 우리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좀 살펴봤잖아요. 거룩한 삶을 마음먹지 않으면 주님을 뵙지 못해요. 그러나 마음을 먹으면 어때요? 주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주시고 또 주님을 뵙고 주님을 뵙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맛보는 삶이죠. 하나님 맛본다는 얘기 하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3절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확신에 찬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면서 사는 구원이 무르익어가는 삶을 여러분들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삶을 바벨론 속에서도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아무리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고 가로막는 것 같아도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를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또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힘쓰십시오. 이게 바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자꾸만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진지하게 신실하게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사랑받는 우리 참빛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